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담에서 시리아 사태에 관한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측이 20명의 사망자를 낸 시리아 구호 차량 공습 사건에 관한 해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당초 국제 구호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폭격에 따른 화재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미국 무인기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러시아의 시리아 전략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에는 어젯밤에도 강력한 공습이 이뤄졌다고 반군과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북부 군사기지에 겨자가스가 담긴 로켓이나 대포를 발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미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이라크 콰이아라 웨스트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기지에는 미군 수백 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리는 또 기지 내에 떨어진 포탄 파편에서 검은 기름 성분의 물질이 발견됐다며 1차 성분 검사에서는 겨자가스가 검출됐지만 2차 검사는 음성 반응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검사를 위해 또 다른 파편이 전문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어제로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한 명이 총상을 입는 등 사태가 격화되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배치했습니다. 어젯밤 시위는 당초 평화적인 거리 행진으로 진행됐지만 이를 통제하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거리에 불을 질렀으며 경찰은 시위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 가스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키스 라몬트 스콧이라는 이름의 40대 흑인 남성이 이틀 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관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번 방문 중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야당들은 그러나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거주자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방된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는 사형 처벌을 받게 될 기결수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오늘 트뤼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 데 이어 오타와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아프리카연합정상들에게 회원국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탈퇴 권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산하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ICC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탈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요구 조건 가운데는 각국 정상과 고위 관리들에 대한 기소 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요구는 아프리카 연합의 구성법에 위배되는 것이자 부패를 청산하려는 아프리카 연합의 계획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실시하라는 반정부 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에서 올해 국민 소환 투표는 어렵고 빨라도 내년 1분기쯤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달 3일 기간에 전체 유권자의 20%에 해당하는 400만 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한 40여 개 나라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미중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I think China is in agreement with us that what we've tried in the past has not worked.
심각한 수혜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겨울이 닥치면 2차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제적십자사가 경고했습니다. 수재민 지원에 1,550만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한 40여 개 나라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고 핵활동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핵실험 금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소속 40여 개 나라 외교 장관들이 21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제8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5차례 감행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의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실험 금지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실험을 포함한 핵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외교장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의 필요성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핵실험과 핵폭발 유예 조치를 유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 지난 1996년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에는 전 세계 18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아 20년째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도 중국이 협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측 핵 비확산 담당 특별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프스탈 특별 보좌관은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s a top priority for the president and our entire administration because of the priority we view addressing.
북한 핵 문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전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 만큼 행정부가 단합해 신경 써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프스탈 보좌관은 사실상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확인하면서 현 상태로선 중국이 미국에 협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기울였던 과거의 노력이 소용없었다는 점에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재 강화와 이행, 확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 is in agreement with us that what we've tried in the past has not worked. That improved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울프스탈 보좌관은 제재가 강화되지 않으면 북한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적인 조치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 활동 강화를 우려하는 중국이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울프스탈 보좌관은 새 안보리 결의안의 채택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는 데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내용은 강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와 제재 개선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very clear, which is it doesn't matter if it's a pencil or an ounce of gold or
특히 북한에 판매되는 물건이 연필 한 자루나 소량의 금 혹은 석탄을 실은 배 한 척일지라도 북한의 모든 무역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연관돼 있고 이 때문에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이상 이는 결의 위반이라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프스탈 보좌관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려 북한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할 국제사회에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큰 수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나아가 신형 로켓의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입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각본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자신과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독자적인 조치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연합 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북 억제 정책 추진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론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되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한국 정부의 자위적인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사드 반대론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근거 없는 논리라고 박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엄현성 신임 한국 해군 참모 총장은 오늘 충남 계룡도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엄 해군 참모 총장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도발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것은 정신무장과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면서 미래전에 대비해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미 해군과의 연합 작전도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헌장을 존중할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표시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데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이 거듭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무시함으로써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서약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평화 애호 및 유엔 헌장 존중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 것입니다.
선 부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90여 개국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년의 정상회의와 지난 21일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공동성명 등 고위급 회의에서도 이 같은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남국 부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에 핵실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선 부대변인은 유엔 헌장에 이미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과 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상습적 범죄자라고 부르며 지난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위협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윤 장관이 북한을 유엔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 앞서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유엔의 공개 토의 석상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이론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않는다면 회원 자격 정지 등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비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9개국만 찬성을 하면 돼요. 15개국 중에 안보리 15개 중에 9개국만 찬성을 하게 되면은 안보리 결의가 나오는 거죠. 회원 자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회의 발언권이나 회의 참석에 대해서 그걸 정지하자는 그 결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결의가 총회로 넘어가요. 쉽게 말해서. 그럼 총회에서는 과반수만 찬성하면 돼요.
이기범 박사는 다만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하는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라며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선 당연히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불가능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22일 현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91개국 그리고 13개의 국제기구와 지역기구가 규탄 성명 등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 공조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22일 서울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적 인내와 압력을 통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북핵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던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로 꼽힙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춘 북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975년 시작된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는 동서유럽이 인권과 에너지, 경제, 보건 등 포괄적 의제를 논의하며 안보 협력을 이룬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다면적인 관여 정책을 적용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It is my has long been my belief that we need to have a comprehensive approach.
자누지 대표는 북한 문제는 핵에만 국한해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통일까지 이르게 하는 선순환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선핵폐기론에서 핵폐기를 장기적 과제로 삼고 일단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북핵능력은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을 통제 범위 내에 묶어두고 협상을 벌이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최종 목표로 두고 중간 단계를 설정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그런 방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재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고도화를 우선 막는 조치와 함께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의 종전선언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이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양국이 협력을 유지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핵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와는 달리 미중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미중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동아시아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을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위기와 미국의 동맹인 한국 주도하에 남북한 통일을 보다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현재 비무장지대 이북에 미군과 군사설비를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중국을 보다 적극적인 대북 공조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미 중 세 나라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한국은 서로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함경북도의 수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요원들의 전면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태풍 라이언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국가 차원의 재건 복구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피해 현장의 인도주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태풍 라이언록의 피해자들의 식량과 복원, 적절한 주거시설에 대한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금시설과 교도소 수감자를 비롯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 요원들이 전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포장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태풍으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에 겨울이 오면 2차 재난이 닥칠 수 있다고 국제적십자사가 경고했습니다. 적십자사는 북한 수재민 지원에 1,550만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1,52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 자금으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의 수재민 2만 8천 명을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크리스 스테인스 평양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수재민들이 나무 몇 개의 비닐을 씌운 엉성한 간이 숙소에서 생존하고 있다며 그들이 홍수 사태 중 건진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인스 대표는 특히 이들 주민들은 홍수 전에도 취약했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다 홍수 피해가 겹치면 우리는 몇 달 뒤 2차 재난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적십자사는 가장 취약한 가정들을 수혜자로 선택할 것이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수유모, 어린이가 포함된 가정을 특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7천 가정에 5개월치 식량과 겨울용 옷, 두꺼운 이불, 요리와 난방에 쓸 수 있는 석탄, 식수 정화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5개월치 비누와 치약, 생리대, 휴지 등의 위생용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동식 식수 정화 설비를 가동해 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원, 공중 화장실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하고 무너진 건물 복구를 위해서 강철봉, 시멘트 등 건축 자재도 제공합니다. 각 마을에는 뚝과 제방과 같은 재난 방지 시설도 건설합니다. 구급 상자 200개를 분배하고 18개 보건시설에 필수 의약품, 출산 관련 의약품을 비치하고 태양열 난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지난 13일 북한의 수해 복구 특별 지원금 50만 7천 스위스 프랑, 미화 52만 달러를 투입한 데 이어서 이번에 다시 국제사회의 자금 모금에 나서는 것입니다. 한편 유엔도 북한 수재민 지원을 위해 미화 2,820만 달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해 지역에 생리대와 속옷, 비누, 수건 등을 분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즈비나 드 알위스 유엔 인구기금 평양 사무소장은 비상사태에서 식량, 식수, 숙소 문제가 우선시되지만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필요, 즉 개인 위생, 성 건강, 안전한 출산, 피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가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정훈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정보 유입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임 이정훈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께서는 최근 3년 동안 한국 외교부의 인권대사를 역임하셨고요. 또 이번에 네. 그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이 되셨는데요. 신임 대사로서 앞으로 특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당히 이 북한인권 문제가 UN에서 또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큰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지난 3년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또 이제 우리 정부도 상당히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저 나름대로 이제 손발을 맞춰서 최대한 시너지를 창출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 2년 전부터 총회 결의에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 규명 문제 또 책임자 처벌 문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지금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가 어젠다로는 놓여져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북한 당국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것이 중국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잘 설득을 해서 안보리에서 이 비토 행사를 하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더 진지하게 또 시급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 특히 UN의 앞으로 남은 그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독자적으로 대북 인권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러 방면의 차원에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채택을 한 그런 대북 제재, 인권 제재죠. 인권 제재와 네. 버금가는 그런 것이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네.
그 북한 인권 유린의 그 심각성 또 더 나아가서 이 핵실험, 안보 위협, 이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금 위협을 우리 사회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이제 각 부처에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고 또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인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이게 이제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 라디오 브로드카스트라든지
네.
정보를 유입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에 큰 홍수가 나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뭐 그 한 번도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속을 해 왔고요.
네.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과연 가장 그 절실하고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의 네. 마음과 우리의 물질들에게 갈 수가 있는가?
네.
그게 확인이 가능한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OI 보고서 또 UN 총회 결의 이런 것들 보면 그 북한과의 교류 이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신임 대사로서 혹시 북한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 지금 그 당장 계획 있는 거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 뭐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뭐 제안을 해도 그 응할 리가 없고 뭐 부른다면이나 초청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뭐 북한 인권 대사가 아니라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네.
수년 동안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계속 거듭 북한으로 가고자 초청을 희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전혀 불가했거든요. 한 번도 특별 보고, 유엔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 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수가 없는 게 지금 북한에 우리는 북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정치범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범 수용소를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그 유엔 그 임원이 심지어는 저라도 만약 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뭘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100%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아, 신임 대사로서 인권 유린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진짜 너무나도 억압된 이런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반드시 머지않은 훗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또 북한 외에서 외부에서 눈 감고 남몰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또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실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또 이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방면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 이 북한의 경제 실태를 조사한 한국의 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는 이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매매 수준을 넘어서 이 주택 건설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 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 과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서울의 김은지 기자가 정은희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해마다 북한 경제에 대한 현지 조사를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하셨는데요. 올해도 지난 7월 현지 조사를 다녀오셨는데 현지에서 파악하신 북한 시장의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환율과 장마당 물가는 제재 이전과 이후 그다지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과 비접경 지역 간에도 가격이나 환율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와는 상관없이 계절적인 요인에 약간 등락을 한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은 옥수수가 나오기 직전 가격이 상승했고 또 가솔린이나 휘발유의 경우도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에 협동 농장에서 분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 경제에서 올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오히려 신우주에서 바라본 북한의 전력 사정은 상당히 개선된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밤에도 불빛이 넓은 범위에서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한 운송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운송이 여객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물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어 아예 개인들이 컨테이너 트럭을 구입해 물류만 전문 운송하는 물류업자도 등장하였습니다. 집값도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주택 거래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북한에서 주로 어떤 이들이 주택을 구입하나요?
북한도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있는 신축 아파트와 구식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지만 좋다면 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평천, 중구역, 모란봉 등 평양의 중심구역의 신축 아파트라면 10만에서 15만 달러는 기본이고 20만 달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3년 전후에 건설된 청주의 포항구역 아파트는 2016년 현재 1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모두 방이 한 3칸 이상이고 화장실이 2개 이상인 100에서 150평방미터 제법 큰 규모이고 또 현대식 설계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급 아파트가 등장하고 또 고가에 팔린다는 사실은 그만큼 수요자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무역 종사자 또는 해외연구자는 자금 출처가 비교적 명확해서 이런 고급 아파트를 무리 없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분들에 따르면 평양에서 시작된 건설 붐이 북중 접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 북한에서 주택 건설 붐은 평양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 도시는 중국인 자본에 의한 건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주는 2000년대 후반만 해도 대부분 단층집이었습니다. 아파트라고 해도 7층 이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신우주에서도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중국 자본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은 중국인 투자자가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중국인 투자가가 북한 합작회사에 철강과 시멘트 등의 자재를 제공하면 분양과 동시에 쌍방이 이윤을 나눠가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북한 측의 건설 주체는 무역회사이고 특히 힘 있는 특권기관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노른자 땅의 확보라든지 건설 허가를 받게 유리하고 또 권력이 센 만큼 좋은 무역 파트너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현재 조사를 바탕으로 쓰신 최근 논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국과 유사한 부동산 개발 체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는 북한에서도 국가 수준을 넘어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배가 아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가 건설되면 주변 지구와도 동반 상승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생겨나는데요. 북한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철거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밟아야 할 일반적인 과정이 되었고 철거를 둘러싼 보상 문제로 개발업자와 철거민 간에는 협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도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는 북한도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장하여 기존의 주택을 거래하는 단순 매매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건설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개발의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화 중심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거래되는 장마당과 달리 부동산은 100% 외화 중심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거래되는 경제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그러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관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이 고부가가치 상품이 거래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관료들의 시장 참여를 유인합니다. 2010년 이후 새로운 돈줄은 관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시장의 이중구조는 빈부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선전되는 여명거리의 경우 실제 어떻게 건설과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조사도 하셨습니까?
북한에서 산림집의 건설 주체는 국가, 기관, 기업소, 그리고 개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주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를 포함하여 여명거리 등은 국가에 의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실제로 이를 수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 건설 단위 이외에도 생산 단위, 심지어 보위부, 안전부와 같은 비생산 단위의 주택 건설을 구역별로 나누어 할당을 합니다. 이른바 기관 주택인데요. 이때 건설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기관 기업소는 개인 돈줄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개인 돈주의 건설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 일부를 부동산 시장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건설을 한다고 해도 시장과 계획이 혼재된 속에서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권기관일수록 더 좋은 땅을 분배받고 돈줄을 끌어들이기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인데요. 국제사회 이 같은 제재가 북한의 장마당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어도 중국으로 통하는 교역 통로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북한의 장마당은 민생, 즉 주민의 생존과 관련된 공간으로 유엔에서도 민생 부분은 제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게다가 제재 이후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 중 하나가 시멘트와 강철인데요. 시멘트와 강철은 제재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경상대 정은희 교수로부터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최근 북한 경제의 실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1년 넘게 억류됐던 북한인 부부가 풀려났습니다. 남편은 리비아에 파견된 의사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아에서 ISIL에 납치됐던 북한인 부부가 최근 풀려났다고 AP통신이 리비아 관리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습니다. 리비아 현지에서 발행되는 리비아 옵서버 신문은 풀려난 북한인이 58세인 이용 씨와 그의 부인인 56세의 서영주 씨라고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리비아 잘루시 보건관리인 푸프타 살렘 씨는 ISIL 측이 이 씨 부부의 몸값으로 3천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군이 리비아 내 ISIL 거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씨 부부가 석방됐다고 말했습니다. 잘루시 한 병원에서 5년 계약으로 일했던 이 씨는 계약이 끝나자 잘루를 떠나 트리폴리로 가는 중 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개월 동안 시르트에 억류됐었던 이용 씨는 리비아 옵서버 신문이 올린 동영상에서 억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슨 무슨
문은 잠겨있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 1년 넘게 갇혀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리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리비아 라나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 씨 부부가 곧 풀려나지 않으면 리비아 내 북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리비아는 독재자 무하마드 가다피 시절인 지난 1970년대부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경주가 5.8의 강진과 여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군요.
네,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일대 주민 피해와 문화재 복구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함께 각종 세금 경감 혜택이 제공되고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총 24차례 특별재난재해지역이 선포됐었는데요.
예.
주로 태풍과 호우, 폭설과 풍랑으로 인한 것이었고 지진으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집계됐습니까?
네. 지금 그 5.8의 강진은 한반도 거의 대부분 지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피해 복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주시로 국한되는데요.
예.
경주시의 피해 규모를 보면 기와 한옥 등 2천여 채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90여 건의 문화재가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발생한 피해들을 빨리 복구를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을 또 불안하게 하는 건 계속되는 여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진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주택을 손을 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여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두 차례 여진이 있었는데요. 규모 2.3, 2.1의 규모로 5.8의 강진에 있었던 진앙지 인근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일어난 5.1의 전진, 5.8의 본진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된 여진은 모두 423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경주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한국 기상청이 지난 규모 5.8의 지진에 대한 정밀 분석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지진에 대해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은 일부 보완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 2, 3년 동안 한반도의 지진 활동이 잦아진 경향이 있는데 원래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규모 9.0이었던 동일본 대지진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오늘 정밀 분석 결과 발표에서는 진앙지의 위치도 수정됐습니다. 당초 경주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5.8의 강진, 8.7km 지점이었다고 발표가 수정됐고요.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 남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89.8%의 여진은 진앙으로부터 2.5km 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한국기상청은 앞으로도 언제 여진이 끝날 수는 알 수 없지만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우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 오늘 한국으로 귀국했군요.
네. 지난 19일 막을 내린 리우 패럴림픽에서 활약했던 한국 장애인 대표 선수단들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란식을 열었는데요. 지난달 23일 출국해서 미국 애틀랜타에서 전지훈련을 했고
네.
또 패럴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3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귀국을 한 겁니다. 11개 종목에 참가했었습니다. 선수가 81명이었고 총 139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졌었는데요.
예.
리우에서 거둔 성적이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7개, 총 35개 메달이고 종합순위 20위에 한국을 올려놨습니다.
네. 이번 패럴림픽에는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300여 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 하나하나가 도전과 극복을 보여준 감동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기록을 남긴 한국 선수들도 많이 있죠?
네, 한국의 수영 남자 선수가 배영 종목에서 패럴림픽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한국 최초로 올림픽 수역 3관왕이 나왔고요. 런던 패럴림픽에 이어서 유도 선수가 2연패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국으로서는 육상은 약체 종목인데요. 이곳에서도 은메달과 동메달의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장애인 선수단의 애초 목표는 종합순위 12위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총 메달 수에서는 예상보다 두 개가 더 많은 결실을 얻었는데요. 4년 뒤에 열리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이 한국 장애인 선수들의 활약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소식 하나 더 볼까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앞서서 2018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오늘 기념주화가 공개됐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와 또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제작된 기념주화의 실물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평창올림픽 기념주화는 두 차례에 걸쳐서 발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 평창올림픽의 기념주화는 지난 2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한번 화종과 디자인을 공개한 그 월드 머니페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인 발매를 앞두고 1차로 발행되는 29만 500장에 대한 사전 구매 예약을 받는다는 공고가 나온 것입니다.
예. 올림픽 기념주화에는 대회 또 그리고 개최 국가를 상징하는 기념 문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 기념주화의 볼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기념주화는 금화, 은화, 동화 이렇게 발매가 됩니다.
예.
금화는 한국 돈으로 3만 원, 2만 원 그 화가 액면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제일 비싼 3만 원 금화 앞에는 한국의 고유 전통 스킨 고로쇠 썰매가 그려져 있고요.
네.
2만 원 금화에는 그 평창 올림픽의 주무대인 알펜시아 스타디움과 또 스키 점프 장면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이게 하는 그런 잠상 기법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
은화 5,000원화인데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봅슬레이, 알파인스키 등 동계올림픽의 8개 종목이 역동성을 담아서 눈의 결정 형태 위에 접목을 시켜놓았고요. 천원화인 황동화도 역시 7개 종목의 동계올림픽 경기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기념주화의 뒷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엠블렘이 디자인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키점프 장면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2만 원짜리 금화가 관심이 가네요. 그런데 이번 그 기념주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괜찮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월에 공개된 그 화정과 디자인을 본 해외 화폐업계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념주화, 한국적인 멋과 아까 말씀하신 그 잠상 기법, 신기술, 그리고 역동적인 스포츠를 담은 가장 올림픽 기념주화다운 디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더불어 소장가치가 높다.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세계 뉴스, 또 미국 뉴스 준비했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도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소득이 전해보다 오르는 등 미국의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센서스의 수치가 최근에 발표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이 센서스라고 하는 기관인데 인구조사와 경제자료 조사를 책임지는 연방 기관이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